7. 예수님이 잡히심. 마태복음서 26장 47절에서 56절, 마르코복음서 14장 43절에서 52절, 루카복음서 22장 47절에서 53절, 요한복음서 18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예수님의 평소 습관을 잘 알고 있는 유다스는 지금쯤 어디에 가면 예수님이 계실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를 마치시고 사도들에게 일어나 가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갈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마태복음서 26장 45절에서 46절 참조. 바로 그때 열두 사도 가운데 하나인 유다스가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오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구약 시대의 흔적이 서려 있습니다. 다윗 임금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 임금이 허겁지겁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 이 골짜기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다윗의 측근이자 유능한 신하였던 아히토펠이 반역군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 임금을 무자비하게 추격하라고 압살롬을 부추겼던 곳입니다. 사무엘기 하권 17장 21절 참조.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는 정규 군사들이 아니라는 표입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무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서 26장 47절, 마르코복음서 14장 43절 참조. 그런데 요한복음서를 보면 로마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도 끼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8장 3절 참조. 라틴어 성경에서는 유다스가 데리고 온 로마 군대를 코오르스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로 로마 군단을 의미하는 레지오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보병 부대를 의미합니다. 즉 300명에서 600명으로 이루어진 부대입니다. 그래서 코오르스는 원칙적으로 그 수가 600명 내외가 되지만 적게는 200명까지도 될 수 있는 부대입니다. 성경의 이 대목에 언급되어 있는 군대는 이보다 수가 더 작은 군대였을 것입니다. 코오르스 프레토리아는 총독을 호위하는 소수 부대를 뜻합니다. 성경에 언급된 로마 군대들을 유다인들로 구성된 성전 경비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어 성경에는 이 군대가 스페이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는 60명에서 120명으로 편성된 로마 군부대를 뜻합니다. 단지 11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사를 동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성서학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사가가 로마 군대를 언급한 것은 아마도 옛 전통에 따른 것이고 예수님의 체포가 로마인의 죄였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복음서의 전후 문맥으로 보아 맞지 않습니다. 또한 붙잡히신 예수님은 로마 총독이 아니라 한나스 대사제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은 대사제나 수석 사제들이 파견한 몽둥이를 든 무리들이거나 성전 경비병들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잡혔다면 그들의 지휘관인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파견된 무리들 중에 소수의 로마 군사들이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체포한 주동자들은 수석 사제들이 파견한 무리나 성전 경비병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유다인 지도자들이 그날 밤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사들 중 일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은 등불과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군대가 밤에 행군할 때 지니는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은 첫째 달의 만월이어서 달밝은 밤이었기 때문에 굳이 등불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임무 수행에 실패할 경우에 책임을 면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융통성 없이 규정대로 무장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오는 무리를 앞장서서 인도하는 유다스를 본 예수님은 이제부터 당신 신상에 일어날 일을 모두 직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들 앞으로 나아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8장 4절.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파견된 무리들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낼 방도가 없어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당황한 무리들은 그 당시의 유다인들 입버릇대로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소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요한복음서 18장 5절 참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다 하고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8장 5절. 무리들은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당신이라고 대답하시는 침착한 태도에 깜짝 놀라서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요한복음서 18장 6절 참조. 그러나 무리들 모두가 나자빠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위력적인 능력을 알리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난 사실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넘어진 무리들이 일어나자 예수님이 다시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8장 7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요 하고 다시 대답하였습니다. 요한복음서 18장 7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둥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다 하지 않았느냐 하고 다시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8장 8절. 예수님은 나다라고 대답하심으로써 당신이 신적인 존재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나다 하고 대답하신 그 광경이 연상됩니다. 달출기 3장 14절 참조. 예수님은 닥쳐온 순환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놀라는 기색 없이 당당히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을 침착하게 주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과정에서도 권능과 주권과 신성이 빛을 발하고 있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갖추시고 차분한 목소리로 응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은 마귀의 세력에 떠밀려 그분을 잡으러 왔으면서도 두렵고 무서워서 뒷걸음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거룩한 시나이 산에서도 탈출기 19장 22절 참조, 또 그분이 머무르시는 계약의 궤 앞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기 하권 6장 7절 참조. 바로 하느님의 신성함이 속된 것이나 부정한 것을 물리치는 광경입니다. 제자들이 진리에 힘입어 거룩하게 된 뒤에야 비로소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서 17장 17절 참조.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주님. 예수님은 잡히시면서도 제자들을 염려하시어 그들을 보호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요한복음서 18장 8절 참조. 만일 제자들의 신분을 밝히셨다면 제자들도 당신과 같은 위험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지켜주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이 따뜻한 마음씨를 요한 사도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찬 때에 제자들을 위하여 성부께 기도하신 말씀을 복음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서 17장 12절 참조. 사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스승 예수님은 인류 구원 사업을 속행할 사도들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악마에게 잡힌 유다스만은 벌써 예수님의 적들 편에 가담하였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유다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한 사건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당신의 신원을 밝히셨기 때문에 유다스가 굳이 사랑의 행동인 입맞춤을 배반의 신호로 삼을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8장 4절에서 8절 참조. 배신의 신호가 된 입맞춤. 마태오복음서 26장 48절에서 50절, 마르코복음서 14장 44절에서 46절, 루카복음서 22장 47절에서 48절. 유다인들은 좀 멀리 떠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입맞춤하며 인사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공관복음서는 유다스가 예수님께 입맞춤함으로써 배신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파견된 무리를 데리고 오면서 유다스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미리 예수님을 알려주는 신호를 일러두었습니다. 마태오복음서 26장 48절. 유다스가 예수님께 입맞춤하려고 다가오자 예수님이 그에게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느냐 하고 외면하셨습니다. 루카복음서 22장 48절. 루카복음사가는 유다스의 행위가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배신의 신호였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사랑의 표현인 입맞춤이 배신의 신호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비극입니다. 또한 마태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유다스가 당신께 가까이 다가와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려 하자 마태오 복음서 26장 49절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친구야 내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하고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마태오복음서 26장 50절. 친구라는 그리스어는 제자를 부르는 말이 아니고 넓은 뜻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라는 말은 유다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문장은 흔히 쓰이는 표현을 단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동사를 보충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했던 무엇을 하여라 라는 동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을 둘러싼 상황을 직접 통제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는 동사를 덧붙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스를 힐책하시는 주님의 예리한 말씀은 스승을 배신하려는 제자를 회개시키려고 하셨던 마지막 시도였을까요? 지극히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신을 결행하려는 흥분에 휩싸인 유다스의 마음에는 스승의 따뜻한 음성이 귓전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다스의 입맞춤의 신호가 끝나자 무리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마태복음서 26장 50절, 마르코복음서 14장 46절 참조. 베드로가 말코스의 귀를 자름. 제자들은 유다스가 이끌고 온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올리브 산에 오기 직전에 예수님이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으니 칼을 사두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도들은 칼 두 자루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루카복음서 22장 38절 참조. 두 자루의 칼 중 한 자루는 베드로가 쥐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자 사도들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칼을 쓸 때가 왔음을 깨닫고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하고 주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루카복음서 22장 49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지휘하고 있던 대사제의 종이 이 소란 중에 예수님을 폭행하려고 시도했던 모양입니다. 눈치 빠른 시몬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을 사용하여 즉각 대응하였습니다. 스승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바치겠다고 맹세하였던 베드로는 재빠르게 칼을 빼어 그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귀가 잘린 대사제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습니다. 마태복음서 26장 51절, 마르코복음서 14장 47절, 루카복음서 22장 50절, 요한복음서 18장 10절 참조. 여기에 언급된 작은 사건에서 가해자가 베드로이고 피해자는 말코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사가만 기록하였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이 대목에서 베드로의 이름도 말코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려나간 귀가 오른쪽이었다는 것은 루카와 요한복음서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목격자인 요한복음사가만이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이미 쓰인 공관복음서의 내용 중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베드로가 칼을 내리쳐 대사제의 종 말코스의 귀를 자른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므로 예수님도 말리실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적인 이 행동을 보시고 그만해 두어라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루카복음서 22장 51절. 마태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행동을 나무라셨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이 아니라 지고한 순종으로서 당신의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만해 두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그만하면 충분하니 너희들의 무기를 버려라 라는 해석과 내가 잡히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하고 타이르시는 어조가 평소처럼 너무나 차분하였습니다. 마태복음서 26장 52절. 예수님의 말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요한복음서 18장 11절. 이는 예수님의 겟세마니 기도에 대한 명백한 암시입니다. 마태복음서 26장 39절, 마르코복음서 14장 36절, 루카복음서 22장 42절 참조. 예수님이 언급하신 고난의 잔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고난의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오복음서 20장 22절에서 23절, 마르코복음서 10장 38절에서 39절 참조. 예수님은 조용하면서도 엄숙한 말투로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오복음서 26장 52절. 폭력은 폭력을 낳고 피는 피를 불러들일 뿐입니다. 즉 영원한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기로 경호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참된 평화를 낳기 위하여 인내의 기초를 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당신이 체포되는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명령이기에 순순히 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격한 행위를 타이르시면서 동시에 언제나 그러하듯이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시며 종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루카복음서 22장 51절 참조.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행하신 단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갖고 계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을 위해 쓰시면서 그에 대한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열두 군단의 천사들. 예수님은 당신이 붙잡히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뜻만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무서운 순환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누구도 하느님의 뜻을 폭력으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오복음서 16장 23절, 마르코복음서 8장 33절 참조.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폭력을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실 것이다. 마태오복음서 26장 53절 참조. 예수님이 바라기만 하신다면 아버지는 무능하고 비겁한 열두 제자가 아니라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를 보내어 아들을 경호하실 것입니다. 군단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스트라테우마는 로마 군대의 한 단위로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는 약 6,000명의 기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군단에는 보통 같은 수로 이루어진 보병 부대가 뒤따랐습니다. 열두 군단이라면 7만 명이나 됩니다. 더구나 천사들이라면 더욱 비할 데 없는 강력한 구원 부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그렇게 된다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오복음서 26장 54절 참조. 이사야 예언서에는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참조. 나는 매일 성전에서 가르쳤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매일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수석 사제들이나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면 왜 그때 잡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그분을 잡는 것이 성전을 관리하는 권위를 가진 그들에게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을 뿐더러 그들은 민중의 반대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의 아들의 적인 어둠이 판을 칠 때가 온 것입니다. 루카복음서 22장 53절 참조. 어둠의 세력이란 이 범죄의 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참조. 예수님이 당신을 체포하러 온 무리에게 너희는 나를 강도로 여기느냐 하고 나무라셨습니다. 마태복음서 26장 55절 참조. 강도라는 말은 폭도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됩니다. 평화의 임금이신 예수님이 강도나 폭도와 같은 취급을 받으시고 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27장 38절 44절 참조. 예수님은 법률을 어긴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릴 명예에 대한 상처를 받으시고 이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가르칠 때에는 나를 내버려 두더니 이 밤중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으니 어찌 된 일이냐. 마태복음서 26장 55절, 마르코복음서 14장 48절에서 49절 참조.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만일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체포당하시는 것은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잡으려는 유다인 지도자들과 그들이 파견한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 모든 일은 예언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이루려고 일어난 것이다 하고 당당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26장 56절 참조. 사도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경호를 바라지도 않으실 뿐더러 저항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한 사도들은 공포에 떨며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몸만 보호하고 현장에서 도피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주님께 맹세해온 것을 전부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도 사랑도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이 뺑소니를 치면 모두 겁에 질려 앞다투어 달아나는 것이 군중 심리입니다. 그때의 사도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라는 성경 말씀이 끝내 이루어졌습니다. 겟세마니 동산 입구에 남아있던 8명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도망쳤습니다. 마태복음서 26장 56절 참조. 뿔뿔이 흩어져 도망친 사도들은 최후의 만찬을 했던 집으로 돌아와 숨었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는 집이 그 집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몸으로 달아난 젊은이.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마포만 두른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무리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습니다. 마르코복음서 14장 51절에서 52절 참조.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이 에피소드는 마르코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다락방 부근에서 있었던 일인지 혹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있었던 일인지 불분명합니다.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한 젊은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 젊은이가 입고 있었다는 옷은 부유한 사람들이 집안에서 입는 옷입니다. 서민은 낮에 입고 있는 겉옷을 그대로 입고 잠을 잤습니다. 자기 집 앞에서 소란스럽게 들리는 발자국 소리와 왁자지껄하는 소리에 깨어나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밖으로 나온 듯합니다. 그의 옷차림을 보면 집이 그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만찬을 먹은 다락방이 마르코의 집이었다면 그 집에서 따라 나온 젊은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겟세마니 부근에 사는 어떤 집에서 나온 젊은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일행의 종들이 이 젊은이를 붙잡으려고 하자 그는 비싼 겉옷을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이 젊은이가 누구인지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후 문맥상 관계가 거의 없는 이 이야기는 마르코 복음서에만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복음서를 쓴 마르코의 개인적인 회상이고 그 젊은이가 마르코 자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가설에 지나지 않지만 그 근거가 되는 이유도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마테오와 마르코 복음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모든 사도들이 도망갔다고 분명히 증언하였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26장 56절, 마르코 복음서 14장 50절 참조. 이 성경 말씀을 주목해 보면 이 젊은이가 12 사도 중 한 명이 아니었음이 확실합니다.